시간으로 오늘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개신교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일부를 다시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5세기에서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어거스틴에서부터 소위 중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중세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서 루터까지의 1000년의 기간을 통상 중세시대라고 보고, 중세시대의 가장 절정의 토미즘, 아퀴나스, 13세기에 아퀴나스가 있었고, 12세기부터 서양의 대학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퀴나스의 사상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존재의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자기 자리를 모두가 선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리를 이탈하면 나쁘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캐톨릭의 계급 사상의 기본이 되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위 질서의 명령에 복종할 때 보존된다. 현대인들은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마스는 인간의 자유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질서, 보다 상위 질서의 명령에 복종할 때 지켜진다. 중세의 사고방식의 한 단면을 볼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행복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visio dei,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결과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은 원인이고 피조물은 그의 결과다. 은총을 초자연이라고 부른다. Supernature. 하나님의 은총을 초자연이라고 보고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물질적인 것은 자연을 완성한다. 이 초자연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기도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성례전을 통하여 전달된다. 인간의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과의 차이입니다. 구원은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은 시작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행을 통하여 덕을 쌓게 되고, 그 덕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저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캐톨릭 사상도 비슷한 거죠. 덕, 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쌓으면 그 결과로, 그 보상으로 극락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중요한 또 하나의 차이는,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웃 사랑보다 앞서고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전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창조자의 뜻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전통,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데, 토마스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보다 앞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토마스보다 약간 앞선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 곧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예수의 존재는 인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예수의 죽음이 없어도 구원은 가능한다. 그러나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necessary,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적합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인간이 지은 죄의 페널티를 지불했고 의인이 죄인처럼 죽었기 때문에 공덕을 쌓았습니다. 메리트, 공덕을 쌓았고 후세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표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력적인 구원과 타력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동하신 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이그잼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다이비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매우 오래전부터, 초기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범이 아니라 인간은 무능하고 무능한 인간을 예수가 대신했다라는 것을 대속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늘날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토마스를 보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르리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이렇게 포괄적이었는데,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의 행동이 우리의 모범이라고 하는 모범설은 완전히 이단시되고 대속설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루터나 칼빈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인간의 구원의 공로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명예가 조금은 사람들에게도 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그거는 원죄 교리를 빙자하여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캐도릭의 전통에서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본성은 초자연적인 일에는 타락했지만 자연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성례전에 동참함으로써 인간의 잃어버린 초자연적인 능력은 회복되고, 회복된 인간에게는 책임적으로 살아야 되는 근거가, 이유가 마련됩니다. 감리교회의 웨슬레는 체도릭의 전통을 회복한 겁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모르고 막 뒤죽박죽으로 섞고 있는데, 인간에게 좋은 표본을 보였다라는 게 이게 모범설인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과 함께 싸웠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4세기의 이단자 펠라지우스의 학설이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명예는, 공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억지를 부리게 됐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치고 예정론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인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목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운명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예정해 두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당신 뜻하고 상관없지, 당신은 병이 나을 거고 당신의 사업은 회복될 거고 당신의 아들, 딸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교실에서 혹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됐다라고 말한 건 운명론에 해당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의 예정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가 말한 그 교의는 하나님의 예정,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특권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예정에 든 사람처럼 혹은 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 인간의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토마스에게 있어서의 예정론의 의미는 어거친과 칼빈에게 있어서의 예정론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토마스는 예정론을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퀴나스를 공부하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은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여자는 덜된 대담한 남자라고 보았고 이것은 지금도 카톨릭에서 여자가 사람 대접 못 받는 이유입니다. 개신교에서 루터나 칼빈이 말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되듯이 카톨릭에서는 토마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을 직업적으로 성직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녀나 신부는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직자와 청년의 구분이 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례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직자고 성례전을 할 수 없으면 청신도입니다. 수녀는 청신도입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남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로 태어났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중세시대에는 저희 남성 우위의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고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카톨릭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톨릭의 이 한국의 똑똑한 여성들이 카톨릭에 있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뭔지 알고 다니는 건지 그냥 멋으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이라면 몰라도 여자들이 거기에 나갈 이유가 정말로 없어요. 사람 끼고 안 하는 게 그걸 왜 나가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보면 여자는 덜 된 남자다 라는 이론 있고 그 이론 때문에 캐톨릭에서 수녀들은 영원히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천신도가 볼 때는 그들은 거룩한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례전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와 캐톨릭이 뭐가 다르냐? 크게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그건 아마 한국 정보부의 음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교 통계를 낼 때 한국에서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종목과 교육부의 종교 담당 거기에서 일하면서 내는데, 서울대학에서 그렇게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인구, 그러면 한국에서는 개신교 인구입니다. 문교부,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간행물의 기독교 인구, 그러면 개신교 인구예요. 그리고 천주교인 인구는 따로 나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여기 와보면 한인사회에서도 그러더라고. 나는 기독교인 아니야, 나는 성당에 나가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요, 나는 성당에 나가요. 정말로 이상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는 그냥 처치입니다. 성당도 처치라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신교와 구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교 안에 루터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는데, 개혁파는 리폼드 처치, 그래서 칼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장로교가 됐든지 감리교가 됐든지 루터파가 됐든지 뭐 개혁파가 됐든지 두루뭉술로 이 개신교하고 구교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캐도릭에는 합리주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나온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의지는 타락할 수 없다고 보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이성, 판단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항상 좋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파워입니다. 드라이브. 자동차가 나빠요, 자동차 운전수가 나쁘죠. 성능 좋은 자동차는 그냥 가고자 하는 파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차를 어디로 볼 건지는 이성이라는 게 아닌데, 이게 이성의 판단이 잘못되면 자동차가 악용당하죠. 좋은 자동차는 더 빨리 나쁜 일을 사용합니다. 버거스틴은 그 반대입니다. 판단은 잘 하는데,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나쁜 것만 골라 한다, 이게. 여러분, 애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애가 착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꼭 흉떼구리처럼 나쁜 것만 골로 한다. 어거스틴은 아마 어디선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인간은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뚤어져서 바탕부터 잘못돼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골로 하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존재다. 이게 어거스틴의 개통이에요. 이게 개신교 집안이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예, 바울은 다양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루터를 통하여 이게 집안이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성서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왜냐면 성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식에서 배우는 건, 이건 이것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불교를 생각하시면, 불교는 합리적인 게 아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교는 지금도 이 교육을 애매하게 하는데 그게 불교의 강점이라고. 성경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히랍 로마 문화를 만나면서부터 조금만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모순 긍정, 그래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교회가 분열하면 나쁜 거고, 두 교회가 연합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좋은 거라고 보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다 상당히 쪼개지고 분열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그래, 얼마나 지독하게 싸워요. 바울 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지독하게 싸워요. 바울이 세운 교회,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뭐 예수파다, 모르고 맨날 싸웠다고. 그거 성경에 다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엿가락을 보면 다 이렇게 띄우고 일사불란한 거 그런 것만 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다양성은 그냥 놔뒀다고. 그냥 놔둔 게 성격 자체가 거의 스토리 중심이라고요.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 이야기의 의미가 이걸 거야, 이걸 거야, 이걸 거야 다 다르다고. 그지? 어느 게 맞느냐? 그건 말이 안 돼. 다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 시작에서 감동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끝장에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감동을 받는 거 다 맞는 거지. 어느 게 맞느냐? 이건 없어요. 어느 게 맞느냐는 게 제국주의가. 제국주의가 남을 컨트롤 할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갈라져 났어요. 그냥 성경 안에는 이것저것이 그냥 모순된 것들이 섞여 있는데, 신화 문명을 지나오면서 나하고 틀리면 자꾸 덕으로 해가지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많이 들어왔지만, 점차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와 구교, 뭐가 다르냐? 대체로 개신교는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소위 패러독스, 역설을 좋아합니다. 믿어라, 믿으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참 좋아해요. 루터, 이 캐롤에게는 다릅니다. 합리주의고 인간의 이성을 존중합니다. 18세기 이전에 신학책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바깥에 있는 자연과 인간 안에 있는 자연, 인간의 이성을 다 같이 의미합니다. 요즘은 자연 그러면 이 자연과학의 대상을 말하지만 18세기 이전에 서양의 책에서 자연 그러면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인 이성과 자연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래서 이 헤드릭의 전통은 인간의 본성, 이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은 헤드릭, QL 케볼의 either or, 이거냐 저거냐. 그 QL 케볼, 덴마크, 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사의 책 제목,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문제다. 뭐 이거냐 저거냐요. 100원짜리 가질래? 500원짜리 가질래? 둘 다 갔죠? 둘 다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좋은 거는 다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캐서릭은 언제나 both and.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노력이냐, 인간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냐.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긍정하면 너는 펠라기우스 파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포비아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갈라져. 역설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캐톨릭의 사고방식과 개신교의 사고방식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캐톨릭의 사고방식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성인 숭배 사상인데, 이거는 개신교에도, 아니, 기독교 안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성자.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성자. 대례서도 뭐 조금 있으면 성자 대례서, 될 텐데. 옛날엔 기적이 세 가지인데 요즘 기적 두 가지만 해도 성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신문 보니까. 옛날엔 기적을 세 가지를 일으켜야 성자가 됐습니다. 존경받고. 성인이 된다라는 거는 예수님도 성인 중에 성인인데. 그게 뭐냐? 인간이 구원받는데 100점을 맞아야 된다면 100점만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100몇점 플러스 알파의 공적을 받고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이게 캐더릭은 철저하게 적선 사상에 기초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성모 마리아,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예수님, 이분들은 다 성자들이에요.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남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구원받는 이유가 그게 나옵니다. 루터가 카톨릭의 황인 숭배 사상은 미신이다. 왜냐하면 중세 때 그 성자들의 뼈 따고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다 집에 갖다 놓고 그거 예배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성인 숭배다. 이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맨날 예수덕에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성인들은 다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개신교의 이론으로 보면 카톨릭이 생각하는 그 성인, 성자라고요. 그러니 개신교는 수강설이야. 뭐 좀 잘 나가다가 중간에 스톱한 거라고. 그래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이 플러스 알파를 남기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는 야곱을 좋아한다 그러면 성인 야곱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빚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덕에 대해서는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 500점 맞고 죽었다 이거. 근데 아무도 야곱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몇 사람들이 열심히 야곱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줘야 돼. 그래서 그 공덕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예수 핑계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거의 그 저체스 시스템에 맞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 뭐 잘하면 훈장 받죠? 그거는 돈으로도 받지만 그거 언제 써먹냐? 나쁜 짓 하면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거 받아요. 모든 사회의 훈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공로 훈장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로를 크게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갔다. 뭐 그럴 때도 좀 써먹을지도 몰라요. 그게 공로예요. 개인에게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갚아주는 게 공로예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적성 사상이라고.
어떻습니까? 마리아
교회에
있고 여자로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자들도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레사가 되겠죠. 성인으로 인정하더라도 성례자는 못하니까 엉터리인데 나중에 캐서릭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분의 공적, 루터가 제일 많이 흥분한 게 바로 이 성인 사서입니다. 성인과 그 공적 사서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와는 달리 캐톨릭은 체리티, 사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917년에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장사 참 잘 해먹었어요.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는데 천주교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공덕사상이래요. 사랑이 없다고.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 남은 건데 그거 남은 거를 몰랐어요. 1970년에 마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희망으로 구원받는다. 희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거 안 한 건데 몰트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냥 바울이 다 했는데 희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유명해졌는데 바울이 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에 와서 이렇게 다 분열돼 버려. 사도들에게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다. 방사학이나 이런 곳을 많이 하는 게 사도들에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개신교는 이제 루터를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성인 숭배 사상으로 돌아갈까봐. 엑스트라 메리트. 여분의 공적이 될까봐 두려움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캐드릭은 하이어라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제일 처음에 저 위에서 있죠. 존재에는 서열이 있다 그랬죠. 계급.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고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보통 충신도가 있고 고우의 수녀가 있고 고우의 사제가 있고 고우의 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음. Hierarchy라는 말은 Sierra, 거룩이라는 말에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Hierarchy로 위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그러면 계급사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Hierarchy라는 걸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은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이 싫으면 차별에서 나와야 돼요. 계급은 참 좋은 겁니다. 수녀가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맹세를 합니다. 뭘 맹세를 하느냐? 수녀는 세 가지를 합니다. 가난, 순결, 복종. 신부는 두 가지를 합니다. 요즘은 가난은 안 한대요. 신부는 11조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인정돼서 두 가지만 합니다. 순결과 복종. 상관에 대해서 명령 불복종했다. 차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사실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보면 자기의 양심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다 할 수는 없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 사상에 보면 개인의 양심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단시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안 이단시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아퀴나스의 신학이 인정을 받으면 그것은 19세기에 와서입니다. 요즘 와가지고 아퀴나스가 차별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거죠. 아퀴나스에는 개인주의, 개인의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전통 안에는 계급사회라는 게 철저히 있는데 그 배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제 끝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용은 아리스토텔의 현실주의와 개인주의인데 그 아퀴나스의 전체 구조는 어거스틴의 플라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시기 참 잘 되는 게 뭐냐면 아퀴나스는 자기의 책을 1, 2, 3권 1부, 2부, 3부로 썼어요.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인간, 피조물. 창조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의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부서졌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기독교라는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구원의 사박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퀴나스의 도식입니다. 개신교의 도식은 어떠냐? 이건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살아야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연의 질서는 아담과 이브 이래로 완전히 봉쇄되고 인간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좋으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아퀴나스의 전통에서는 모든 인간은 잘만 하면 구원받게 돼 있고 이 구원의 다리는 조금 삐걱삐걱하지만 이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의 구원의 길인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머전시의 긴급 상황에서 긴급 조치로서 예수님을 보내서 비상수단으로 다리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원래 구원받는 길이고 아브라함도 이걸로 구원받고 원래 구원받는 길이고 어쩌다가 재수좋은 몇몇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지 말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개신교보다 차별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반면에 그 안에 엄청난 계급주의와 여성차별의 신앙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그 크게 차이 나는 거 여러분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월을 건너뛰어서 중세의 마지막 시대에 마르틴 루터로 넘어갑니다.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 서구에서는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칼빈과 더불어 칼빈의 장로교,
서양의 의회주의라는 게 생겼죠.
이게 칼빈이나 루터는 종교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의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준 사람들입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끝나고 국가는 민족 단위로 자치권,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루터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한 세대 늦게 나온 칼빈은, 이 사람은 신학자이거든, 원래는 정치꾼이었어. 제네바에다가 교황청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통반장 탈이었어. 그게 장로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제도는 오늘날 미국의 의회제도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는 칼빈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 민주주의 말고요. 소위 대표 민주주의라는 거 있죠. 국민이 대표를 뽑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국민 전체가 할 것이 따르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국가가 다 대표 민주주의 아니에요. 원래 이 고대의 시랍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신라 고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건 소그룹이 소수 때는 됐는데 이게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이 대표 민주주의라는 게 칼빈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칼빈이나 루터는 종교 사상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정치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거는 상적으로. 루터의 연대를 잠깐 보시죠. 연대를 이어가면서 루터의 사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개인적인 종교개혁이 그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독일의 광부의 아들로 1483년에 태어났고 그는 학교에서, 정식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학에는 전공이 세 개 있었습니다. 신학, 의학, 법학. 그것을 소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직업은 대학을 통해서 얻는 직업은 그 세 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운 입고 서신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렇죠? 이 세 개의 직업. 그것이 교회의 필요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루터는 22살에 어거스틴 계통의 수도원에 가입했는데 그 이유는 길 가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설입니다. 두 친구가 길 가다가 천둥이 쳤고 벼락이 내렸는데 한 친구는 죽고 루터는 살아남았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혼자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를 바칩니다.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뭐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 뭐 6.25 때 철도망 넘어오면서 냄새 아는 사람 여기 계세요?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아 그때는 내가 위급해서 그랬지 이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루터는 순진해가지고 살아남은 얼마 후에도 그걸 자꾸 생각하다가 끝내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상한 일을 하게 됐다. 이거를 멋있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루터를 부리기 위해서 그의 친구를 희생제물로 썼어요. 루터가 딴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들하고 딴 길로 가니까 한 인간을 죽여서라도 루터를 필요를 했는지도 모른다. 24살에 신부님이 됐죠. 그다음에 28살부터 그는 그 자기의 동네에 있는 비텐베르크에 생긴 새로운 대학에서 성서신학을 강의하기 시작을 한다. 그는 정식 신학 박사였고 죽을 때까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직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9에서 32살 이때 소위 유명한 동탑의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서 밤새 공부하면서 이게 동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학 강좌도 하고 섬기는 교회에 그 서재가 동탑 밑에 있었다 그러면 서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를 뭐라 그런 거야. 야,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루터는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자 생각을 하면 여자를 보고 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니라 뭐 예수님이 그러는데, 아 이거 젊은 녀석이 뭐 맨날 잊어버리려고 생각하면 더 생각나고 자꾸 그러면서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무슨 사정이야, 넌 가짜다,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냐 자꾸 그러니까 루터가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가 공부하던 그 동탑에 가면 그 벽에 검은 잉크 자국이 있다 이렇게 전설로 남아있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있는 모든 개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루터는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에 신구약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데 여자 생각만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루터가 마지막에 야, 날아가는 새를 내가 어찌 막으랴. 그 지망대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와 앉는다는 생각 그때는 떠버렸을 때 그리고 타협을 받다 그래요. 생각도 제가 그거 루터가 부처님을 알았으면 가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는지 모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은 내버려 두자. 그러나 내가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루터가 그렇게 타협을 받다는데 루터는 자기 마음의 퓨리티 그리고 완전 한 의에 이르려고 젊은 날에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네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음으로 네가 의인 여기서 의인은 justification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성경 기절을 본 건데 사실은 헛거본 거예요. 루터는 성경학자에 따라 원문으로 성경을 읽고 원문을 지맘대로 해석한 겁니다. 지금 보면 루터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위대한 실수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보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17절 성경마다 다 쳐놓고 보세요. 번역이 다 틀리다고. 그거를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방향을 좀 틀어서 믿으려고 하자. 믿음을 가지려고 하자. 라는 그 전환점이 서로 바로 타워 익스피리언스. 동탑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와 사제는 구원받는데 도움은 되지만 necessary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다가 1517년에 동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면제부를 파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 면제부를 파는 부흥회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봤어요?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인데 미국에서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날인데 유럽에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의 슬로센트키르케니까 이게 작은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인데 이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당 정문에 95개 조항이라는 신학 논문을 문에다가 제시했다. 이제 그런,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캐드릭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루터가 그렇게 용기 있게 이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캐드릭 자료가 맞다고 봐요. 이건 후대에 만들어낸 조작이고 캐드릭의 자료에 의하면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문을 써서 동료 교수들에게 야 요즘 교회 꼴이 정말 웃긴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토의해보자 하고 동료 교수 몇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그 당시에 주교에게 찔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계속 불안에 떨면서 자기의 수호자인 프레드릭 그 봉건 영주의 지하실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고요. 루터가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무슨 오늘날 교회 싸웠다 모여라 성토하자 그래가지고 뭐 4.29 시대 때 대문하듯이 공공연하게 거기다가 대문에다가 떠붙여가지고 오늘날 대대리 교회 싸웠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 보이는데 그랬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는 건데 이건 캐드릭 측의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 했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맥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면제부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거 받음 이거를 돈 주고 사면 무슨 천당가는 징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의 캐도릭 중앙본부라는 게 태계로 그 극장 앞에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조그마한 팜플렛 종이를 하나 주는데 거기 보면 루터의 면제부 시비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돈 받고 천당가는 티켓이나 돈 받고 죄 용서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판 적이 없다 이렇게 써붙이면 이게 그걸 공짜로 나눠준다고요? 또 어느 쪽이 맞느냐? 양쪽 다 맞는데 원래의 면제부 인덜전스라는 원래의 면제부 얘기를 하면 카드릭이 맞고 루터 당시의 얘기로 하면 루터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카드릭은 루터 당시에 면제부가 악용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면제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본래 형태의 면제부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구상의 정치 기구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캐도이거든요. 정치학을 공부하려면 바티칸으로 가야 돼. 고해성과 캐도릭은 남아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없어요.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건 지금 카운셀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고해성서 참 문제 많다고 요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서 하려고 그러면 마누라가 저녁에 여보 오늘 누구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그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그럼 마누라가 그냥 전화 통대고 야 너희 집사가 뭐 어쨌다 그게 개신교의 고해성사거든요. 개신교 목사님하고 여러분 상담하지 마세요. 이 고해성사가 안 되는 거라고 개신교에서는 캐도릭에서는 고해성사는 말 그대로 성사 성사는 성례전이라고 싹사는 성례전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캐도릭에서는 이거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해요. 그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이 돼요. 개신교에서는 카운셀링 이론은 배우지만 그것을 목숨 걸고 비밀을 지켜라 이러면 안 배운다고. 여러분 급하면 신부한테 가세요.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럼요. 신부가 존재의 서열이 한계다 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신부가 있는데 신부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이게 힘들대요. 임금님에게 당나귀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힘들대.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가 동경하는 선배 신부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그래. 남의 비밀을 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신문에다 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거를 간직한다는 건 참 형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고해성사 제도가 이 루터 때문에 없어졌는데 요즘 개신교에서 상담학이라는 거 다시 발전하는 거거든 미국에서. 이게 원래는 뭐였느냐 죄를 용서한다는 게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관행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랬다고. 막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또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까지 그렇게 할까요? 일곱 번 그렇게 할까요? 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말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깨를 낸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면 신부님한테 와서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면 신부님은, 카드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선언하는 거다. 그래서 신부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개신교에서, 카드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볼 때는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 왜냐면 신부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선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그것이 뭐가 다르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캐드릭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을 가로채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신 선언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인 죄 용서의 특권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캐드릭 측은 언제나 그러냐. 그러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이게 속이는 거지. 하나님이 개신교에는 어떻게 됐냐면 참회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카드릭은 요건 사람이 하는데 이게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너희들이 가로챈다. 이게 개신교 주장이고, 카드릭은 우리는 절대로 안 그렇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가벼운 죄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죄도 정도 나름이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I'm sorry, okay. 그러면 곤란해. 그래서 벌칙을 만든 거예요. 카드릭은 이 형벌을 주는 벌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걸 고행이라 그런다. 이 고행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가장 가벼운 거는 교회 오긴 오는데 문 앞에까지 못 와요. 가장 가벼운 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카드릭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는 성찬식을, 미사는 제사를,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데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저 사람은 벌 받았다. 미치치지만 그래도 그거 전혀 한 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돼가지면 여기에 못 나고 또 바깥에다가 들여놓고 거기 안 돼요. 교회당 와서 또 바깥에 또 조금 더 되면 아예 교회당 문 바깥에 또 조금 더 지금 뭐 와서 마당을 쓰더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 벌칙이 많이 세부화되는데 이것은 죄가 쉽게 용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서 딱 그러면 죄를 큰 죄를 들으면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내가 맞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벌 받는 거 기분 참 좋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 벌칙이 발전했는데 보통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 동네 유지들, 황제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누라를 중식 채식을 그러는데 카드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카드릭의 황제가 쫙 바깥에 와서 뭐 마당을 쓸거나 뭐 교회도 못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을 내라 이게. 돈을 내라. 형벌 중에서 벌칙금 제도가 생깁니다. 이게 원래의 고해성사 제도는 1, 2, 3이 아니고 이 4번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형벌을 몸으로 때우는 처벌을 벌금형으로 바뀐 거가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본래의 의도는 죄 용서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나쁜 의도로 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카드릭의 입장이 매우 그럴듯한 거라고요. 그러나 이건 처음부터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을 눈 가리고 아웅해주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루터 시대는 어떻게 됐냐? 루터 시대의 복음성가의 노래 제목이었나? 노래의 일자리. 동전 한 입이 fall down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 하나가 pop up. 이 감량이 튀을 때 이게 보면 이 포스트 바다가 팍 튀죠. 그 팝 아드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기 전에 종두성사, 죽기 전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죽었다. 혹은 우리 할머니 예수 모르고 죽었다. 근데 참 착한 분이야. 따르면 이제 영역에 가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동전 한 점을 탁 떨었다. 황금통에 땅 떨어질 때 영혼 하나가 포트처럼 팍 아프는. 이게 그 당시에 실제 부흥의 주제가의 일절입니다. 이걸 보고 루터가 가만 있었다. 그럴 순 없죠. 그래서 95개조 면제부. 이게 너네들이 이게 잘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 교회가 가만 있을 수 없다. 이걸 하는 건데 교회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베드로 대사원을 바티칸에 있는 그 사원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증축사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부흥이 하잖아요. 요즘도 뭐 건축원금 하고 싶다 그러면 직원들 다 불러다가 건축원금 안 되냐는 그냥 부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반지 뭐 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는 이런 식의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그 유럽 전체에 그것이 번져 있었고 그래서 루터는 흥분할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1521년 4년 후에 파문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였고 그의 책, 그의 사상 전부 다 금지령을 당했고 교황이 파문을 하니까 황제도 그에게 말하자면 이 출입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신권을 박탈한 거예요. 그것이 소위 보름스 의회에 네가 소환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를 디펜스하고 이거를 잘못할 경우에는 너는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 소환장을 받고 이때 이때 루터가 프레드릭 선제우가 수선한 그 별장 지하실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소위 한 말이 보름스 국회의회의 기와장만큼 나의 적들이 많을지라도 사실은 겁이 나면서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수립해가지고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그 책설 뭐 파문장들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이 프레드릭 선제후라는 이 정치적인 말씀을 가진 프레드릭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귀족이 전적으로 그를 도왔고 그는 지하실에서 맥주 마시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오늘날의 독일어는 루터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을 보고 한글 정착의 성경 한글 성경이 굉장한 공헌을 했듯이 루터의 독일어가 성경을 해석적인 말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독일어를 정착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성서번역에 큰 일을, 큰 역할을 했다.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독일어의 정착과 기독교 역사의 변천에 중요한 경험을 토론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건 한국 나이로 35세에 그 모든 영웅들은 35살에 뭔가 일을 저지른다. 예수님, 루터, 소크라테스, 웨슬레 뭐 다 나타났잖아. 35살이 지난 사람들은 75살이야 하죠. 좀 기다리자. 그리고 루터는 개신교 목사, 개신교인으로 개신교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을 했는데 수녀원에 가서 수녀를 해방시킨 거야. 그냥 수녀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수녀 하나를 몰래 점찍어 놓고 있던 따 그래요. 근데 41살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수녀 중에 차별인이라는 어여쁜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야, 다 짝이 있는데 왜 너는 결혼이 없냐? 결혼을 못했나? 저는 짝이 없다는. 할수 없다 그러면 너는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41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차별인이라는 여자가 소위 목사 와이프의 히스토리에 보면 언제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여자죠. 이 차별인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교회 안에 일에는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수녀가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남편을 열심히 옷이나 다리고 밥하고 애 키우고 그 일만 하다가 조용히 있어서 나서는
최초의 모범적인 미니스터스 와이프가 됐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떠면 성경 번역하고 이 결혼 그 두 가지의 큰 일을 했는지도 모르죠. 루터의 사상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저서 중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1520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3년 후에 나온 한 해에 나온 작은 팜플렛이 있는데 이건 읽어볼 만한 아주 작은 짧은 팜플렛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나온 기록자의 자유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만인사전 같은 게 있는 중요한 그림이 굉장히 짧습니다. 읽어볼만 합니다.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은 독일 그 정치적인 귀족들에게 왜 우리가 독일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리고 프랑스나 한때의 황제가 교황이 프랑스였지만 프랑스나 이태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느냐? 그래서 불을 지른 것.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게 교황청이야말로, 이 교황청에 종속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야말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와 마찬가지다. 거기에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찬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성찬식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채 혹은 변채. 네? 매직이에요, 매직. 차별이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어떻게 그런 원시적인 조리를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잘하는지, 이건 주민의한테는 참 너무 커요. 화채설, 변채설. 사제가 빵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걸 정말로 변한다는 걸 변한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고 간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One kind 단종 유카리스트 성찬식을 카톨릭에서는 거행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다 같이 신도들에게 분급합니다. 그거를 두 종류의 양종 성찬식이라고 해요. 카톨릭은 one kind 성찬식, 단종 성찬식인데 그 이유가 바로 화채설 때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빵은 일본 생선 횟집에 생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선 해먹으면 그 안에 피가 들어있어요.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보통 신도들은 해만 먹으면 피 안 먹어도 그 녹용 그 거기서 나오는 피 있죠. 그건 부자들만 먹는 거잖아요. 그 그냥 사슴 생살만 먹어도 그 안에 사슴 고기 생살로 먹으면 그 안에 사슴 피라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것만 먹으면 되지. 그 뿔에서 나오는 그 맑은 피는 그 보통 사람 살이 안 가는 거예요. 성분으로 따지면 다 같은 거니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의 몸, 피와 살로 변하기 때문에 급수가 다른 평신도들은 주님의 피가 살 속에도 좀 묻어 있으니까 그것만 먹고 만족해라. 구원만으면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직자야 이 피에 굶주렸는데 어떻게 그것만 먹고 되냐? 좀 틀려야 될 거 아니냐, 계급이. 그래서 주님의 순수한 피는 우리만 먹는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카톨릭에. 카톨릭은 하여튼 처음부터까지 다 계급이에요. 하여튼 그게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지 몰라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 질서라는 게. 그래서 카톨릭에서 단종 성찬식이라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 한다.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특별한 경우에는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님의 몸,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루터 이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사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주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심볼, 상징이지 무슨 의미를 변하기는 뭐가 변하냐 그랬다가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루터는 화체설에 대하여 도전을 하기는 하지만 애매한 말을 하고 넘어갑니다.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몰래 숨어 들어가셨다. Real presence.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요. 난 루터가 자기 타가리가 좀 생기고 뭐 그러니까 살고 싶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록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이거는 미신이고 그래서 중간에 떡과 포도주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거기에 리얼 정말로 임재하신다 라는 도깨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은 적이 많아가지고 일을 저지르지 못할 거예요. 그냥 칼비는 뭐냐 플러스 신앙 미스터리가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사실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카즈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일이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떠나서는 이거는 미닝레스한 거다. 그러면서 카즈는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냥 공동체의 기억 플러스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기억은 하나의 트레디션이거든요. 내가 이 트레디션에 하나가 되고 참여하고 그 트레디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의 결단의 행위에 제가 보기에는 삼중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삼중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주관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중설이란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기억,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삼중설이 기념설이거든요. 기념설은 우리가 뭐 3.1절 때 유관순을 기념한다. 이거 유관순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기념한다.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위가 될 것 같아서 겁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유관순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업적을 오늘날에 계승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 그것이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거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3.1절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기념이나 상징설이 루터 시대에는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측면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리, 불교의 수수께가 기독교의 성찬식 보고, 야, 너네들 성찬식 하는 거 문 닫고 바깥에서 한번 들어봐라. 그거야 카니발. 야만인들의 사육돼지 그 뭐하는 짓이냐 그거는 119에다가 911에다가 고발감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방 안에서 문 닫아놓고 성찬식 하는데 바깥에서 누가 들었다 이게. 한국말을 하는 미국 사람이나 뭐 멕시코 사람 들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단 소리가 야 이거 냅다 먹어라 이게 살이다 먹어라 이건 살인사건이 난 거지 911에다 부른다 이게. 그래서 일본의 그 수수께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 그거 야만적인 거 좀 안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거죠. 네,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책이 기독자의 자유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이 소위 대신도 사제론. 한국 사람들이 보통 번역하는 만인 사제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말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만인 사제론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사제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이. 이 고해성사 제도에서 신부가 선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라는 거에서 이거를 제가 시킨 겁니다. 그게 대신도 사제론의 핵심이에요. 뭐, All believers are priests 그런 겁니다. 사제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게 캐드릭 가르침인데 루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데 이 브로커, 미디에이터, 이 중간 역할 이건 필요 없더라.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거래한다 이게. 웨어하우스에서 홀세일하는 거지. 뭐 중간에서 자꾸 중간 상인 거치는 거 우리 안 한다 이게. 그것이 대신도 사제론이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평신도 운동은 제도적으로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하려는데 지금 자꾸 브레이크 걸려서 중간에 남아 있는 거죠. 루터를 기억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루터는 노래를 참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노래를 좀 가까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루터는 작가도 했고 작곡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술과 노래와 여자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사막이다 그러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래를 제가 지금 가까이 못하려고 그러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노래 때문일 거예요. 유행가에다가 종교적인 가사를 붙여가지고 대중들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전봉준 뭐 이렇게 녹두장군 노래 이것이 보급된 거나 비슷한 발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소에 갔는데 뭐 좋아졌네 좋아졌네 새마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IMF 시대가 돼서 한국에서 다시 사격정에 울렸네 뭐 그 노래를 다시 틀어주는 거. 그래서 LA에서도 제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참 좀 불편한데 그 이발사 아저씨는 참 낭만적이고 우리 그때 정말 좋았지 뭐 그러시더라고. 저는 동사무소 바로 밑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전 완전 달라 그런 게 새벽 4시 30분부터 틀는데요 그걸 좀 볼륨 줄이라 그러면 빨갱이가 돼요. 아, 저는 그렇게 소음이 심한 상상할 수 없는데 참 끈적이게 크게 틀어주는 거예요. 전 국민이 깨라고. 근데 그 김일성이가 하는 수법이거든요. 좋아지기 뭐가 좋아져요? 근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좋아지기 좋아지기 탄생하도 그거예요. 자꾸 뭐 손뼉 치면서 주님 사상 진상 자꾸 그러면 그렇게 세뇌되는 거예요. 음악은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대중선동을 위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미술도 그렇게 사용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술은 모르겠어요. 음악은 이건 정말로 위험한 도구예요. 대중선동을 위해서 언제나 음악은 따라다녔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복지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진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꽹과리 동원해서 북쪽으로 장구 치면서 음악으로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농아이고 음악이라는 게 정치적인 도구로 대중선동의 도구로 많이 사용했는데 루터가 자기의 사상을 보급하는 데서 찬송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당시에 루터는 자기가 작곡도 했지만 대중유행가를 가사를 바꿔서 했는데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만든 책 중에서는 조리문답, 대조리문답, 소조리문답 등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루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했는가? 사주팔자를 잘 선택한 거죠. 루터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the issue of insecurity. 오늘날 한국의 시대를 INF 시대라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유아의 61%가 6개월 전에 죽었다고 그래요. 영양실족, 병, 그런 것들은. 전기계가 한창 진행되던 1527년에 루터 지역에서 흑사병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루터는 자기가 있는 아지트를 병원으로, 그 다음에 안식처로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루터가 더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행, 그 흑사병 관련 환자들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루터가. 그다음에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었는데 이 소작농들은 사실상 생활 수준이 모래살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회는 노아홍수의 이야기,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다. 미국에 와서 흑인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은 다, 이 까만 애들은 다 함의 가슴이다. 이렇게 백인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이 수법은 이미 16세기에, 15, 16세기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15, 16세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안전이었다라는 것. 제가 칼빈의 성경론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건 제가 요약한 건데.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도 읽어보면, 칼빈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캐더릭은 교회가 있고, 교회의 주인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총각이지만 그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시면 또 세워. 그러니까, 교회와 교황이 사람들에게 security, 구원의 assurance, 확신을 주는데, 루터가 그걸 딱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 불안한데다가, 교회 와봐도 그것도 헛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속이 허해진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그건 루터 시대의 질문에는 칼빈 시대의 질문.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보다는 칼빈은 성경을 강조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구원에 대한 보장이다 이게. 그리고 이제 칼빈이 조금 더 나가면 부자가 되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자본주의를 빨리 발전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데 예정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토마스는 그건 모른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우리 교회 나오면 되고, 두 번째, 부자가 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너를 축복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너의 구원은 확실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도 장로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을 때 장로교로 가요. 이거 교회마다 다, 이 전공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 16세기에 유럽 상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소위 확신을 갖느냐 하는 건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면서 인간들에게는 확실성의 문제가 잘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보수주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 안정, 이 문제를 사실은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속고 싶은 본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속고 싶은데, 진실을 말하면 그거는 배신죄에 걸려요. 내가 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날 보고 신이라 그러면 신인 척 해주면 서로 좋잖아요. 자꾸 내가 신이 아니다 그러면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또 바보 같은 놈 앉혀놓고 너 신해 그러면 신으로 사면 돼요. 사람들은 속고 싶은 거라고. 그것이 소위 교황을 없애고 이 종이 교황,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동의교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여기에 다 있고, 여기 뭐인지 이거 알면 안 돼요, 이건. 이거는 우리의 세큐리티를 위한 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면 안 돼, 그거. 그러면 다 깨야 된다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속는 거라, 이거. 그 속는 데서부터 내가 편안한 거예요. 의사가 병 걸리면 빨리 있잖아요. 뭘 아니까. 다른 의사가 와서, 야, 그거 괜찮아. 너 아니야,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나. 그게 우리 같으면 속지 뭐. 의사가 속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빨리 듣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은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잘 알면 안 되지만, 모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시대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인간들은 벌판에 서게 된 거예요. 불안하게 된 거예요. 아까 그 루터가 타워 익스피리언스, 동탑에서 막 불안했다고 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서 구원의 확실히 구원은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성경도 자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장하고 이 장로교가 이 통합체가 갈라질 때 제일 문제가 김대중 씨가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읽고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역사 비평의 방법. 이걸 받아들이면 칼빈이 애써서 만든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된다는데 이걸 비판적으로 읽으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화전해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 속고 싶은 본능이 참 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터의 배경에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뭐 그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냥 건너가고요. 루터의 기본 사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진보주의와 반대말로 쓰는데, 복음주의의 반대말은 진보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의 반대말은 율법주의입니다. 카톨릭의 공로사상. 공로를 자꾸 쌓으면 성인도 되고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고해성사제도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이게 차별의 기본서잖아요. 고해성사제도 같은 거. 근데 루터가 해보니까, 루터는 베드로 대사원을, 이 여자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베드로 대사원을 무릎으로 뒤에 올라갔더래. 그게 이 친구들에게 한참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고행을 하면 자기 생각이 좀 맑아질까 하고 해봤는데 뒤로 오니까 생각이 또 나더래. 그러니까 루터는 이 율법주의로 구원 받으려고 루터는 다 해본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율법주의와 반대예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우리는 복음주의적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한다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내고 뭐하고 너의 업적이 여기까지 이르면 된다 이러는데, 그것은 안심, 확신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권위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가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서 복음주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줬다 이거를 믿어야 돼. 그게 복음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냐, 그냥 그 말로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건데, 복음주의가, 복음주의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복음주의가 이가 오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요. 루터나 티엘 차골 같은 사람들은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를 이거냐 저거냐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디스플린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파워도 생기고 율법을 지킬 명분도 생기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남의 거면
너가 미쳤다고 율법을 지켜?
이 율법이 나에게 좋은 율법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유익을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킨 거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킨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인큐베이터에 태어났으면 인큐베이터 명령 들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 복종의 이유가 놔뒀다. 놔서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 복음주의적인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안 가르쳐도 다 하거든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루퍼에는 이거나 저거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퍼 시대에 출발되는 면제부, 고해성사 이런 거에 대한 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하고 이렇게 갈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 내가 한 면만 보았구나. 너무 지나쳤구나. 그렇지만 뒤늦게 아연거리를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부부싸움 해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싸워서 흥분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1965년에 카톨릭은 우리가 그때 루터 파문 시켰는데 너무 했다. 루터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1965년에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루터를 받아들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루터를 이단이라 그랬는데 1965년에 카톨릭은 바티칸 2에서 개신교를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참담하게 된 거예요. 96년에 1965년 주교탄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참담 못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열쇠는 바티칸이 쥐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후예들. 열쇠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서로 상대방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루터 당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루터 당시에 서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성경이 조항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고 칼빈은 이제 성경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루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복음은 이거는 받아들인다.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게 법대에서 출신이에요. 율법조문 육법전서는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 육법전서를 읽듯이 성경을 읽고 성경은 다 같이 중요하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